세계 뉴스입니다. 미 연방검찰이 수천 명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강제 점거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마이클 셔윈 미 워싱턴 DC 연방검사장 대행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15명이 연방법원에 기소됐다며 이들에게 정부 자산 절도와 총기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발생한 6일 의사당 주변에서 체포된 한 남성은 반자동 소총과 함께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화염병 11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셔윈 검사장 대행은 말했습니다. 셔윈 대행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 사건 연루자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채 우리는 모든 관련인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범죄 요소에 맞는 역할과 증거가 있다면 기소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난 6일 발생한 미 의사당 강제 점거 사건으로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한편 미 의회 경찰은 이번 사태 과정에서 부상당했던 의회 경찰 소속 브라이언 시크닉 경관이 어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법원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는 오늘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원고 1인당 1억 원, 미화 9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판결을 선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며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인 만큼 다른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집계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수가 1.56% 오르는 등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코스피 지수도 어제에 이어 오늘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전날보다 2.36%가 오르면서 3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타이완의 자치현 지수와 홍콩의 항셍 지수 등 아시아 전역에 걸쳐 증시가 크게 올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 같은 아시아 증시 상황에 대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국의 새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증시가 어제 일제히 상승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실제 알려진 것보다 3배 많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제학술지인 PLOS-NTD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중국에서 채취한 6만여 명의 혈액 샘플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한 지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 보유자 비율은 1.68%로 주변 지역의 0.59%나 중국 전역 평균 0.38%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보고서는 우한의 전체 인구가 최소 1천만 명인 점으로 미뤄볼 때 항체 보유자는 16만 8천 명으로 추산된다면서 이는 우한의 공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5만 340명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우한은 지난 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곳으로 현재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초 근원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가 연쇄 추락 사고를 일으킨 737 맥스 기종과 관련해 25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AP통신 등은 미 법무부가 어제 보잉 측과 기소 유예를 조건으로 이같이 합의했고 합의금에는 유족과 고객사에 대한 피해 보상금과 형사상 벌금이 포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보잉사 직원들이 737 맥스 기종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이를 은폐해온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보잉사는 향후 3년간 추가적인 잘못이 없다는 전제하에 기소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7년 출시된 보잉 737 맥스는 시스템 결함 등으로 인해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에 이어 2019년 에티오피아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지 운항이 금지됐습니다. 뷰인 뉴스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8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몰수를 추진 중인 대북 제재 위반 자산 237만 달러에 대해 아무도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정권이 배후에 있는 해커 그룹이 지난해 한국 정부의 문서에 대한 해킹 공격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주한미군의 임무에 한반도 방어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영내 안정화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황해도는 내일 오후까지 흐리고 가끔 눈 소식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3도에서 영하 1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에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몰수를 추진 중인 대북 제재 위반 자산 237만 달러에 대해 아무도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산을 포함해 미국은 불법 해킹 자금 등 최소 4건의 북한 관련 자금에 대한 몰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미국 은행과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등이 예치돼 국고로 환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함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에서 3개 기업의 대북 제재 위반 자금에 대한 몰수 소송에 궐석 판결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 자금은 3개 계좌에 예치된 약 237만 달러로 앞서 미 검찰은 지난해 7월 문제의 자금을 소유한 기업들이 북한 은행을 대신해 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를 지적하며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제출한 문서에서 몰수 소송 제기 이후 해당 자금에 대한 잠재적인 청구인을 확인해 연락을 취했지만 이들이 소유권 주장 시 아닌 35일 이내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당 자산에 대한 정보를 미국 정부의 몰수자산 웹사이트에 30일간 공개했지만 역시 소유권 주장을 한 개인이나 기관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몰수에 필요한 모든 적법한 절차 이후에도 청구인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검찰이 궐석 판결, 즉 피고 없이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최종 판결을 법원에 요구한 겁니다.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궐석 판결을 허가하면 해당 자금 약 237만 달러는 미 정부 자산으로 귀속됩니다. 앞서 검찰은 이 자금이 미 금융기관에 예치된 상태라고 밝혀 이변이 없을 경우 최종 몰수 조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대북 제재 위반 자금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들 자금 상당수는 미국이 아닌 중국은행 등에 예치돼 실제 압류로 이어지지 않는 등 상징적 조치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가 금수 품목으로 지정한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다 지난 2019년 인도네시아에서 억류됐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가 미 법원에 의해 최종 몰수 판결을 받아 매각된 것을 시작으로 북한 관련 자산이나 자금이 실질적인 몰수 과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 검찰은 이번 237만 달러 외에도 북한과 관련해 추가로 3건의 몰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 중 지난해 3월 검찰에 피소된 북한의 가상화폐 계좌 113개와 8월 몰수 소송이 제기된 가상화폐 계좌 280개는 이미 미 정부의 공식 공고가 마무리되는 등 궐석 판결을 위한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입니다. 문제의 가상화폐 계좌들은 2019년 미국이 적발한 해킹 범죄와 2018년 북한의 사이버 범죄 조직이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탈취한 2억 5천만 달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미 정부가 공개한 일부 계좌에만 이미 최소 5천만 달러에 이르는 자금이 예치돼 있는 가운데 이들 계좌를 포함한 나머지 계좌들의 자금은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 밖에 지난해 9월 미 검찰은 중국의 통신기업 GTE와 북한 간 불법 거래를 주선한 중국 업체와 이 업체 관계자들의 개인 자산 등 약 95만 달러에 대해서도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중 42만 9,900 달러는 현재 익명의 은행에 예치돼 자금 거래가 차단된 상태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약 52만 달러는 이 업체 운영자의 미국 투자 이민 비용 등이어서 최종적으로 미 정부 자산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정권이 배후에 있는 해커 그룹이 지난해 한국 정부의 문서에 대한 해킹 공격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기존에 이용하던 멀웨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 활동을 시작해 한국 정부와 국방 시설 등에 공격을 집중했던 북한 해킹 단체 APT37이 지난해에도 한국 정부의 문서, 특히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한글 워드 HWP 문서를 집중 공격했다고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 멀웨어바이츠가 밝혔습니다. APT37은 HWP 문서를 공격하는 데 이용해왔던 롱넷을 지난해에도 계속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롱넷은 한글과 컴퓨터사의 한글 워드 프로그램과 그 파일 포맷인 HWP를 공격하는 코드로 2017년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해킹 공격은 공격 대상인 컴퓨터 디스크의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VBA 매크로 기술을 이용했으며 북한 해킹 그룹이 이 기술을 이용한 건 처음으로 판단된다고 멀웨어바이츠는 설명했습니다. 이어 롱넷은 이 VBA 기술을 통해 컴퓨터 상에 있는 여러 보안 장치에 걸리지 않고 통과해 그 안에 있는 자료를 훔치거나 복사하고 문서 위치를 바꿔놓는 게 더 쉽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멀웨어바이츠는 북한이 적어도 지난해 1월부터 이런 기술을 써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2016년부터 HWP 파일에 기반한 한국 정부 문서의 해킹을 진행해왔습니다. 앞서 북한의 해킹 그룹이 HWP 파일을 첨부한 합성 메일을 한국의 외교, 안보, 국방, 통일 분야 종사자 등에게도 보낸 사례도 발각된 바 있습니다. 북한의 해커가 발송한 이메일에 첨부된 HWP 파일을 열람하면 악성 코드에 감염돼 명령 제어 서버를 통해 정보를 유출당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지난해 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북한은 미국 내 백신과 치료제 개발 제약회사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미국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밝힌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북한은 세계보건기구 WHO 등을 사칭해 이메일 등을 보내 연구원들의 정보를 빼내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어제 보도자료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사이버 공간 안보 신흥기술국의 설립을 승인하고 국무부가 이 부서의 설립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 부서 설립을 통해 미국의 사이버 공간과 신흥기술에 대한 안보 외교를 개편하고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6월 사이버 공간 안보 신흥기술국 설립 의사를 미 의회에 통보한 이후에도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그리고 다른 사이버와 신흥기술 경쟁국들, 적국들이 야기하는 미 국가안보에 대한 도전이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변인 실은 사이버 공간안보 신흥기술국이 미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국제사이버 공간안보와 신흥기술 정책 사안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이끌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노력에는 사이버 공간과 중요한 기술들을 지키고 사이버상의 충돌 가능성을 줄이며 전략적인 사이버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해당 부서를 신설하기로 한 폼페오 장관의 결정은 국무부가 적절하게 대비하고 협력국, 동맹국들과 함께 긴급한 국가안보 우려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을 앞두고 내각 인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관련 핵심 요직은 무엇이고 또 과거 인선 기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살펴봅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의 내각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정책을 담당할 핵심 요직 인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무부의 경우 국무장관과 부장관, 정무차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로 이어지는 보고 계통을 통해 한반도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됩니다. 이 가운데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은 동아태 차관보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초대 국무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또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북정책 조정관을 맡았던 웬디 셔먼 전 정무차관을 부장관에 그리고 빅토리아 눌런드 전 차관보를 정무차관에 지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동아태 차관보에 누가 지명될지와 함께 대북정책특별대표에 누가 지명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나중에 부장감을 겸임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당선인이 지난 4년 동안 공석이었던 북한 인권특사를 지명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인권특사의 경우 우선순위가 급하지 않기 때문에 지명되더라도 다른 정치적 인사가 마무리된 뒤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국가안보회의를 중심으로 한반도 문제가 다뤄집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 바이든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설리반이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됐습니다. 또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도 이미 임명됐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NSC 중동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제프리 프레스콧으로 이란 핵협상과 에볼라 사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 인물입니다. 이 밖에 국방부의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한반도 관련 실무를 담당할 핵심 요직 중 하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요직 인선을 언제 마무리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경우 출범한 지 두 달도 안 된 기간에 거의 모든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반도 등 동아시아 태평양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 대사를 지명한 것은 취임 후 8주 만이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당시 이보다 한 달 앞선 2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으로부터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로도 먼저 임명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6개월 넘어 인선이 지연되자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핵심 요직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한 미국 대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를 지명하라는 요구로 모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8개월째 공석으로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7개월 만에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주한 미국 대사에 지명됐습니다. 또한 동아태 차관보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지명된 대니엘 러셀 차관보가 2017년 3월 사임하고 수잔 쏜튼 대행체제로 이어져오다 넉 달 만에 사임한 바 있습니다. 이후 데이비 스트렐이 지명되고 8개월 만에 인준이 공식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자리는 결국 트럼프 행정부 임기 4년 동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12년 만에 의회와 백악관을 장악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런 정치 지형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북핵 합의 등 일부 대외 문제에서 단기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유연성을 높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조지아주 연방 상원 의원을 선출하는 결선 투표에서 두 석을 모두 차지하며 하원에 이어 상원 주도권까지 잡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런 정치 지형이 대외 정책에 국내 정책만큼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VOA에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외교안보 정책에서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선 의회 내 반대를 그리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enerally speaking, the president has greater latitude in foreign policy in any event. But it might make people more...
다만 북한과 이란 등 일부 대외 문제에서 여전히 의회의 지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 내 민주당 주도권은 사안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머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은 민주당의 상원 장악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하는 주요 외교안보직이 상원에서 신속하게 인준돼 조기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견해차가 크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어느 정도 받을 사안들이 꽤 있다며 민주당의 상원 장악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큰 변수가 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re are a lot of issues where Biden differs strongly from Trump.
세계보건기구 재가입과 중국과의 경제적 경쟁 지속과 군사 충돌 자제, 동맹의 역할과 동맹관계의 중요성 재확인 등은 바이든 당선인이 공화당 일각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의회의 예산 승인이 필요한 대북합의나 상원의 비준이 필요한 국제조약 체결 등이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공화당과 이견을 보이는 사안에서 의회라는 지원군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건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2년 후 치러지는 중간선거와 지속가능한 대외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를 장악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는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이클 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상하원 모두에서 민주당만 지지하는 대북 정책을 세울 경우 이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기엔 매우 취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Biden team is going to have to, in other words, not worry too much about the exact.
또 이런 대북 정책 혹은 합의는 이르면 중간선거가 치러지는 2022년 의회 주도권 변화로 갈 곳을 잃고 그렇게 될 경우 북한과의 합의 도출은 2년 전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령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생산 역량 제거를 대가로 일부 유엔 제재를 완화하는 식의 합의는 의회 동의가 크게 필요 없지만 예산이나 미국의 제재 수정 혹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예산 등이 요구되는 대북 합의의 경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문제는 무언가 시도할 수 있는 기간이 중간선거까지 2년뿐일 수 있다는 점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딜레마는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도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대외 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을 천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지진 않았지만 이례적인 표현이라는 점에서 향후 미국 등 대외 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8차 대회 사흘째인 7일 행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내용 일부를 8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 문제를 고찰했으며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당의 총적 방향과 정책적 입장을 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하진 않았지만 대남과 대외관계와 관련해 북한 최고 지도자가 이례적인 표현을 사용해 관련 정책들의 변화를 암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대외관계의 전면 확대 발전이라는 표현이 중국이나 러시아, 동남아 등 기존 우호국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고 말했습니다.
대중, 대로 관계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모색을 하겠다. 이런 아마 그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북한이 고려하는 대외 관계가 미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미 메시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자문연구위원은 북한의 대외관계와 대미관계를 분리해서 볼 수 없다며 미국과의 협상 의지를 내비치는 언급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번 3.1자 대회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은 북한이 대외관계 전면적 확대 발전을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남 문제를 고찰했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북한이 그동안 외면해온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 제안에 호응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 문제를 고찰했다는 표현은 지난해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당시 김 위원장의 대남 유화 메시지와 연결지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10일 당창건 기념 열병식에서 다시 조선을 맞잡기를 기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지난해 10월 10일 이후에 남북관계 상황 변화가 없고 오히려 한국 정부가 여러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금지법까지 소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은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10월 10일 언급은 유효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언급하면서 대남 문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도 대남 문제 고찰의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 않은 만큼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5일 시작한 당 중앙의 사업총화 보고는 사흘째인 7일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일과 7일엔 사업총화 보고는 계속된다고 보도했지만 8일엔 대회는 계속된다고만 밝혔기 때문입니다. 전례에 비춰 사업총화 보고가 끝나면 곧바로 대남 대외 정책을 포함한 보고 내용 전문과 결론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늘 주말 공개가 유력해졌습니다. 한편 8일은 김 위원장의 37번째 생일이었지만 북한 매체들은 이와 관련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매체들이 김 위원장 생일을 일절 언급하지 않고 당 대회 소식만 전하는 것은 김 위원장의 애민 의식을 선전하는 은근한 효과를 노린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의 애민, 이번에도 계속 인민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일을 중시하는 게 아니고 은연 중에 생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명절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의 생일은 공식적으로 기념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우 1974년 후계자로 내정되고 8년 뒤 40살을 맞은 1982년에 자신의 생일을 공휴일로 선포했고 1995년에 민족 최대 명절로 공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언론인 사상 초유의 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부추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 주요 인사들이 연이어 사임하는 가운데 의회 일각에서는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펜스 부통령이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가 폭도를 선동하다. 친 트럼프 폭도가 미 의사당을 급습하다. 폭도가 의사당을 급습하다. 미 주요 언론들은 7일 수천 명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 의사당을 강제 점거한 사건을 사진과 함께 대서특필했습니다. 이들은 일제히 사설을 통해 이번 사태의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7일자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패배를 거부하고 지지자들을 끈질기게 선동해 6일 폭도들의 의사당 공격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난동 교사의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의 직무 수행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라며 축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월 20일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할 때까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하거나 공화당이 대통령을 자제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도 사설에서 의사당 난입은 수치스럽다며 재선을 거부당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과 미국에 주는 고별 선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설은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기까지 경찰은 필요한 만큼 무력을 동원해 질서를 회복하고 특히 공화당은 무단 침입과 폭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940년대 영국 총리 네빌 체임벌린의 사임을 불러온 말을 인용하며 신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라라는 말로 사설을 맺었습니다. 상원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 척 슈머 상원 대표는 7일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은 하루라도 더 재임해서는 안 된다며 펜스 부통령과 내각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의 애덤 킨징어 하원의원도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직무나 맹세는 물론 현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악몽을 끝내기 위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법사위 소속 17명의 민주당 의원들도 펜스 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했습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직무 수행 불능과 승계 문제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존 후닥 선임 연구원입니다.
What it essentially does is it provides a safety valve for the federal government in the event that a president is unable to discharge the powers of his office. And so
후닥 연구원은 7일 VOA 러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연방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안전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정헌법 25조 4항은 부통령과 내각 과반 혹은 의회 기구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6일 밤 내각에 수정헌법 25조 발동 여부를 논의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에서 수정헌법 25조 발동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 think that this doesn't fall within the scope of situations that the 25th Amendment was intended to cover. The 25th Amendment is really about incapacity.
시카고 대학의 아지즈 허크 법학 교수는 6일 VOA 뉴스 센터에 이번 상황은 수정헌법 25조가 의도한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허크 교수는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도덕의식과 관련한 것이라기보다는 의학적, 신체적 기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For most Republicans, they're upset with Trump. They're concerned about what happened yesterday, but I don't think they're ready to take that step. The result of it did happen.
미국의 위기 컨설팅 업체인 유라시아 그룹의 제프리 라이트 연구원은 대부분의 공화당원들은 트럼프를 언짢게 생각하고 어제 일어난 일을 우려하지만 25조 발동 조치를 취할 준비는 돼 있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불과 2주가 안 되는 짧은 기간을 대행하고 20일 정후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I think a lot of people are scared about what the next 13 days will be like, the final 13 days of the Trump presidency. We saw yesterda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브루킹스 연구소의 후덕 연구원은 가능성이 낮음에도 수정헌법 발동이 논의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13일 남짓한 임기가 어떨지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폭도들을 초대하고 격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상 초유의 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 분열된 미국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 큰 과제라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연구기관인 초당적 정치센터의 제이슨 그러밋 대표입니다.
In terms of what it means for our capacity to govern, I remain optimistic that the vast majority of members of Congress are there for the right reason.
그러밋 대표는 미국의 통치 능력과 관련해 의원들 대다수가 국익을 위해 옳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낙관한다며 대통령 당선인도 이번 기회를 활용해 모든 미국인을 대표하고 그들의 경제적 곤란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은 여전히 견고하며 2024년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A lead opinion among Republicans was totally repulsed by what happened yesterday, and they're very angry with Trump about it. But the majority of the base is still aligned with Trump, and probably.
유라시아 그룹의 제프리 라이트 연구원은 공화당 엘리트들은 어제 상황을 혐오하고 트럼프에 화가 났지만 트럼프 지지 기반 대부분은 여전히 그와 연대하고 있고 2024년에 그를 지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라이트 연구원은 2016년 시작된 트럼프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화당 엘리트들은 트럼프의 유산과 거리를 둬야 한다고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주한미군의 임무에 한반도 방어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영내 안정화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격화하고 있는 대중 패권 경쟁 셈법과 연계된 발언이라고 평가하면서 미국과 한국이 중국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5일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중국을 억제하거나 필요하다면 중국을 격퇴시키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미 국방부가 최근 중국과 러시아와의 거대 패권 경쟁을 최우선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이완이나 남중국해의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한반도와 연계한 잠재적 충돌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에이브럼 사령관은 우선 자신은 한미연합사, 유엔군 사령부, 주한미군 사령관의 직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이브럼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관점에서 보면 미 연방법전 10조항의 근거에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준통합사령부로서 존재한다며 자신은 주한미군 사령관으로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대중국 전략과 연계 임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Does not preclude us. From being able to provide support if required to come Indo-Pacific in support of his mission.
주한미군의 주둔과 준비 태세는 원칙적으로 미한 상호 방위 조약 요구 사안을 맞추는 데 있지만 인도태평양의 안정화가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지원 제공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주한미군은 중국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위해 배치된 것은 아니며 임무는 미한 연합 또는 동맹 작전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빈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7일 VOA에 주한미군 전력을 온전히 한반도의 방위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세간의 인식은 정확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re not exclusive to employment on the Korean Peninsula. You know, we have generally considered U.S. forces in Korea as committed forces because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작전 계획에 따라 전통적으로 주한미군 전력은 한반도에 국한된 것으로 인식되어 왔고 그동안 다른 영내 갈등에는 투입되는 것을 자제해왔지만 미 국방 전략 목표에 부합한다고 할 경우 언제든 사용할 권리가 미국에는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향후 중국과의 영내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 역시 이 문제에 방관하거나 중립적인 위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이선 프레이어 미 육군대학원 교수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에이브럼 사령관의 발언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거대 패권 경쟁에 따라 전략을 재편하고 있는 미 국방부의 최근 셈법과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레이어 교수는 지난해 7월에 공개한 인도태평양 내 미군 배치 셈법을 한반도에서 대중국 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미 육군대학원 정책보고서 작성 책임자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프레이어 교수는 주한미군의 주 임무는 70여 년간 한반도 유사시 북한과 잠재적으로는 중국이 2차 한반도 전쟁에 개입할 경우 격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Those forces also have to be prepared to meet, you know, the demand associated with great power competition with the rising PRC.
그러나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최근 발언은 이 같은 오랜 임무 외에도 중국과의 거대 패권 경쟁 관점에서 요구되는 주한미군의 준비태세 필요성을 인지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레이어 교수는 최근 미 국방부가 미군 자산을 다양한 정구로 신속하게 투사할 수 있는 이른바 역동적 병력 전개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특히 인도태평양 정구의 경우 영내 미군을 한 곳에 고정시키는 방식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forces that are present in the Indo-Pacific theater cannot be hermetically sealed for one specific set of circumstances.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미 2008년 주한미군에 배속됐던 아파치 헬기 한기 대대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이동 배치는 주한미군의 임무가 단순히 한반도 방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특히 당장 한반도 내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이 틀림없지만 한국 사회는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한다고 본다며 중국은 한반도 지배를 겨냥한 패권을 이미 추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Korean people are not looking at China as a serious threat to them. That's surprising because China carried out.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상호 방위 조약 체결 당시에 북한만을 위협으로 간주했겠지만 10여 년 뒤에는 전혀 다른 상황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한 당국 간의 중국에 대처하기 위한 교리나 전략이 부재하다며 이와 관련한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과 자유권 침해를 우려하는 질의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인권이사회 산하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는 오는 3월 열리는 제131차 회기에서 북한에 대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130개 나라 기독교 연합체인 세계 복음 연맹이 4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질의 목록에서 북한의 기독교 박해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에서 기독교는 끔찍한 탄압을 받는다며 정부가 공인한 4개 교회 외에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국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는 범죄로 간주되고 기독교인들은 관리소로 추방돼 감금과 강제 노동, 처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금연맹은 또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은 성분제에서 적대계층으로 분류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은 외국인들도 불법 종교활동 명목으로 억류한다며 한국의 김정욱 선교사도 2013년 북한에 억류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질의 목록은 오는 3월 1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인권이사회 산하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의 제131차 심의를 위해 제출한 것입니다. 이번 심의는 UN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당사국들의 규약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 네팔, 아이슬란드, 말라위 등 11개 나라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계보금연맹은 심의 중 북한의 질의할 문제로 관리소의 존재와 수감자 현황과 처우, 기독교 신앙 범죄화와 기독교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성분 제도와 적대 계층, 강제 송환된 탈북민 처우, 외국인의 불법 종교 활동에 대한 정의 등을 제기했습니다. 이 단체 권리 옹호 담당자인 위삼 알 살리비 씨는 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제네바에서 UN과 협력하는 유일한 복음주의 기독교 단체로서 북한에서의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질의 목록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인권단체 주빌리 캠페인도 4일 제출한 질의 목록에서 북한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주민들은 임의 체포와 장기 구금, 고문, 강제 노동, 추방, 감시에 처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수감소에서 벌어지는 고문과 인권 유린, 여성에 대한 폭력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주빌리 캠페인의 앤 부왈다 대표입니다.
They completely deny their citizens any right of worship and any right to any belief, even held in private. It's not permitted. So we continue to raise.
부왈다 대표는 6일 VOA에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개인적인 신앙 생활도 완전히 금지한다며 UN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들이 심의기간에 맞춰 질의 목록을 제출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 내부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북한이 수사와 거짓, 기만 뒤에 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I've been at the UN meetings where some of these reports are deliberated. And what you find is many times North Korean officials don't appear. I guess they don't.
부왈다 대표는 UN의 북한 심의에 여러 번 참석했었다며 북한 당국자들은 안 나타나기 일쑤이고 나타나도 진실을 거부하고 발표자들을 공격하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탈북자 면담 등을 통해 이미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 실태를 밝혀냈다고 부왈다 대표는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는 앞으로도 UN 심의 등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3월 UN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의 131차 회기를 앞두고 지금까지 미국, 한국, 일본, 스위스 등의 10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과 자유권 침해를 우려하는 질의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생명권과 자유권, 차별금지, 종교, 표현, 이동의 자유 등 총 17개 부문의 북한 내 권리 이행 현황 파악을 위한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북한 계정을 폐쇄하고 북한 사용자가 다시 이를 개설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은 폐쇄 이후로 서비스 약관 위반을 들고 있지만 정확히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평양에 사는 여성 은하가 출연하는 북한 유튜브 채널 에코 오브 트루스. 은하라는 여성은 이 채널을 통해 정상국으로서의 북한의 모습을 알리고 싶다며 평양 내부의 일상생활을 촬영해 영상물을 게시해왔습니다. 7일 현재 해당 채널에 들어가면 모든 영상들이 삭제된 채 구글의 서비스 약관을 위반해 계정이 해지됐다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기업 구글이 이 채널의 운영을 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해당 채널의 운영자는 우회 계정인 Echo of Truth Returns를 통해 자신의 기존 계정이 구글 정책으로 인해 운영이 중지됐다고 알리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후 지워졌던 약 80개의 영상을 약 2주 동안 집중적으로 다시 올렸는데 올해 초 유튜브 측에 의해 또다시 계정이 폐쇄된 겁니다. 마치 술래잡기 같은 유튜브와 북한 채널 간 폐쇄와 재개설 양상은 이 채널만의 경우가 아닙니다. 붉은별TV 역시 유튜브에 의한 폐쇄와 재개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로 조선중앙TV의 보도 영상을 공유하는 이 채널은 매년 두 차례씩 유튜브에 의해 채널이 차단됐습니다. 가장 최근에 차단은 7일로 채널이 맡기기 전까지 붉은별TV는 해당 채널 소개란에 구글이여 우리가 돌아왔다고 써놨습니다. 두 계정의 폐쇄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일한 북한 계정은 UDPRK로 이 채널은 어린 소녀의 가정생활을 비롯해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 북한인들의 패션 등 약 50개 영상을 통해 다양한 북한의 일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UDPRK를 찾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2020년을 보내고 새해 202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한 해 동안 끝없는 지지와 열렬한 응원을 보내주신 UDPRK의 학자 여러분들께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지난해 유튜브에 등장한 다수의 북한 계정과 관련해 북한 관련 콘텐츠, 특히 북한 내부에서 촬영한 영상을 담은 내용을 올리는 것으로 볼 때 유튜브 활동이 북한의 새로운 선전 활동의 일환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It will make it more digestible to the foreign audience, which has preconceptions about the North Korean regime.
고스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이런 영상을 통해 정권과 그들의 강경한 관행에 대한 외부 세계의 인식을 완화시키는 것을 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계정이 지속적으로 폐쇄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글 측에 문의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또 다른 북한 계정인 조선의 오늘의 폐쇄와 관련해 구글 측은 유튜브는 적용 가능한 모든 제재와 무역 관련 법 규정을 따른다며 법적으로 규제된 기관들이 제작하거나 게시한 콘텐츠에 관한 조치는 제재와 무역 관련 법 규정에 담겨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구글의 유튜브 운영 정책을 살펴보면 스팸 및 현혹 행위, 민감한 콘텐츠,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콘텐츠 등과 관련한 영상을 올릴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한국에서 오래 거주한 미국인이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의 역사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또 첫 번째 인물은 아마 장군일 거예요. 제이건 장군 하겠다고 하니까
뭐 저희가 이제 한국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뭐 신화이긴 하지만 역사의 시작이 되는 사람이 단군이잖아요. 근데 여기 되게 재미난 게 있어요. 제가 북한에서 배우기에는 단군은 실존입니다.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 역사에 대한 탈북민과 미국인 한국학자의 흥미로운 대화가 이어집니다.
북한의 그 단군 릉이 있거든요. 뼈를 이제 뭐 연대 측정을 해가지고 5000년 전의 사람이다. 실제 실존했던 인물이다. 93년도에 발굴을 했고 94년도에 굉장히 크게 이제 단군 릉을 만드는 거예요. 북한에서 배우기는 한반도 역사는 5000년이다. 왜냐하면 단군이 어떤 실존 인물이니까.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한국 역사 수업을 들었거든요. 실존 인물이 아니다. 신화적인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역사가 뭐 5000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것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단군 신화는 초기 국가 시대 한국 민족의 시조이고 고조선의 단군 왕검 신화로 일곱 개 이야기로 구성됐는데 곰이 호랑이와 함께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가 곰만 여자로 화신했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한국의 역사가 언제 어떻게 시작됐을까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저명한 역사적 인물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는데 남북 간 단군 신화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단군 신화에 대한 탈북민의 질문에 미국인 한국학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매해요. 신화는 신화인데 그거 틀림없고요. 근데 신화 속에 사실이 있는 거죠. 근데 단군의 문제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어머님. 단군의 어머님은 곰이에요. 곰. 옛날에 집단 사회 할 때는 각 집단에는 무슨 짐승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영상은 라이브 한국사 강의 8회 누가 한국사를 만들었을까인데 지난달 22일 생방송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영상에서 토론에 참여한 사람은 탈북민 유학생 제이크 김씨를 포함해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미국인 유튜버들입니다. 강의는 단군 신화부터 시작해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 성리학의 창시자 주희 등 인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내용이 1시간 동안 다뤄졌습니다. 유튜브 채널 우물밖의 개구리는 운영자인 마크 피터슨 브리검 영대학 전 교수의 주도 아래 현재까지 9개의 연속 한국사 강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한국의 사대주의, 한국의 저항문학, 한국인들이 모르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 등 묵직한 주제에서부터 한국의 드라마, 영화, 언어 등에 대한 내용을 미국인 학자의 시각으로 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 서부 유타주에 거주하면서 매년 10여 차례 한국을 방문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인 한국학 박사 마크 피터슨 교수. 피터슨 교수는 1965년 19살의 나이로 선교사로 한국을 방문한 이후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하버드대학에서 동양학을 공부하며 한국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15년 동안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학을 연구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피터슨 박사는 VOA에 미국인으로서 한국사 강의를 하는 이유는 한국인들의 역사의식에 대한 자신의 바람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한국은 어떤 것인가 너무나 관심이 있어서 한국학 하기로 했어요. 그 당시에는 한국학이라는 거 없었어요. 직장도 없고. 한국은 네.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한국을 공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저 유튜브 하는 동기가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나는 책도 썼고 강의도 했고 했지만 유튜브로 많은 사람을 저 접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 구독자가 8만 명인데 또 네. 어느 때 제 저 영상은 20만 명, 30만 명, 40만 명 봅니다.
우물 밖의 개구리라는 말이 상징하듯 다른 관점을 가진 미국인 학자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역사를 알리고 싶다는 피터슨 교수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한국의 역사는 그렇게 비참하거나 우울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한국 보는 역사는 제가 조금 다르게 해석해요. 저 우물 밖에 개구리니까. 제가 보는 한국 역사는 조금 더 좋게, 저 비참하지 않게 저 한국 역사를 보는 사람이라.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 우울하고 어두운 인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피터슨 교수는 자신의 강의를 통한 인식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세기 한국의 역사는 좋지 않았지만 한국은 근본적으로 단단하고 독립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한국보다 더 많은 침략을 받은 나라가 많았고 무엇보다 한국은 위기를 겪고 침략을 당해도 회복력이 매우 뛰어나며 안정적인 역사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증거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옛 왕조는 500년, 1000년 동안 이어졌고 가야에서 신라, 고려에서 조선 등 정권 교체도 매우 신속하게 이뤄질 만큼 특별하다는 겁니다. 또한 한국의 많은 성씨에 대해 한국인들이 못 보는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터슨 교수.
그런데 우물 밖의 개구리로 해석한다면은 그거 성씨가 이씨는 김씨는 21%, 이씨는 15%, 박씨는 9% 아주 이상합니다.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한 성씨가 많다는 사람은 안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씨, 김씨, 박씨는 모두 왕가입니다. 다른 나라의 왕조가 무너질 때 그 왕가를 좀 없어집니다.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한국의 지배층이 1500년 동안 갔었습니다. 이거 세계 역사에 아주 유일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피터슨 교수의 이런 활동은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외홍보문화원이 진행하는 팩트코리아와 함께 역사 바로잡기 사업에 반영됐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고 외국인이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이란 제목의 영상에서 피터슨 교수는 중국 정부가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는 말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의 한 언론 매체는 지난 2017년 4월 시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라고 말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문화체육부 해외문화홍보원은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는 동부공정 논란에 대해 양국 간 구도양해각서와 합의가 있었지만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한편 피터슨 교수는 북한의 역사에 대해서는 탈북민들을 통해서도 배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피터슨 교수와 함께 북한에서 배우는 한국사와 북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는 제이크 김 씨는 VOA에 미국인 학자가 한국사를 한국말로 가르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한국사를 긍정적이고 안정적으로 바라보는 피터슨 교수의 관점을 이해한다며 굴곡의 역사를 겪어낸 당사자들의 정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의 활동은 매우 의미 있고 배우는 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시절 한국을 방문한 후 동양학과 한국학에 심취해 삶이 바뀐 올해 74세인 피터슨 교수의 한국 이름은 배도선. 나주 특산물인 배를 좋아해 나주 배씨에 길과 선함을 의미하는 도선이란 이름을 지었다는 내용의 영상에서는 나이 든 학자의 여유로움과 유머가 엿보입니다.
배도선 교수님.
네, 맞아요.
왜 배씨예요?
이름은 피터슨인데 PC 할 수가 있는데 PC는 그렇게 안 좋아서 나주 배예요. 아십니까?
나주 배 유명하죠. 네,
유명하죠. 네. 네, 나주 배입니다.
아하.
아니 미국 배입니다. 네, 네, 배도선입니다.
배도선 교수는 앞으로 라이브 방송을 이어간다면 기초적인 부분보다 깊이 있는 한국사 공부를 원하는 사람을 위한 수업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리는데요. 오늘은 사상 초유 사태에서 개원한 새 연방의회 소식입니다.
역사 속 오늘 1324년 1월 8일 동방 견문록을 탄생시킨 이탈리아의 탐험가 마르코 폴로가 고향 베네치아에서 7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17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미지의 땅인 동방 세계로 탐험을 떠났습니다. 3년여의 험난한 여정 끝에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에 도착한 마르코 폴로는 이후 약 17년 동안 중국 각지를 돌아보며 동방세계에 대해 공부하게 됩니다. 이후 1295년 마르코 폴로는 여행을 떠난 지 20여 년 만에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돌아오지만 당시 베네치아와 제노바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 휘말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은 동시에 마르코 폴로에게 엄청난 행운이기도 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감옥에서 작가인 루스티 켈로를 만나 그동안 자신이 이란과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해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방 견문록이 세상에 나오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동방 견문록은 이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 등 지리상 발견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1835년 1월 8일 하트 브레이크 호텔, 러브 미 텐더 등으로 유명한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미국 미시시피주 투펄로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정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제대로 된 집도 없이 컨테이너를 개조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엘비스 가족은 그가 13살 때 멤피스로 이사를 갑니다. 엘비스는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학교를 졸업하고는 트럭 운전사 등 노동일을 했습니다. 엘비스가 17살 때 엘비스는 어머니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 자기 돈 4달러를 내고 노래를 한 곡 취입했습니다. 최초에 취입한 노래 제목은 해피니스, 즉 행복이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영화에도 여러 편 출연했습니다. 맨 처음 나온 영화는 러브 미 텐더였습니다.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러브 미 텐더의 등장은 미국의 팝 음악과 세계의 음악 지형도를 바꾼 사건이었다는 평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정열적이고도 감미로운 목소리, 독특한 구렛나루와 착 붙는 나팔바지의 엘비스 프레슬리는 그러나 약물 중독에 의한 심장마비로 1977년 42살의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For my darling.